우리 주기도문 여덟 번째 시간 여섯 번째 강구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은 죄 용서의 강구입니다. 제가 물어봐도 모르실 테니까 그냥 제가 대답했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받은 자가 다시 죄 용서를 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내가 막사로도 된다? 이제 성화적으로 살겠다라는 소망.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은 것 같이 남도 용서하겠다라는 결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과거적, 그러니까 현재나 이제는 과거에 대한 나의 행실에 대한 죄에 관련돼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계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는 언제입니까? 미래, 우리의 앞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강구를 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섯 번째에서의 시험이란 뜻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시험에 든다 이 말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에게 진다면 사단의 그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험에 빠진 거죠. 시험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러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 강구의 필요성과 그리고 의미가 무엇이 있는지를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강구의 필요성. 우리가 왜 주님 제가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는 베드로를 보면 참 잘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아니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한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우리 다 아시죠? 세 번이나 부인했을 정도, 세 번 부인한 정도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욕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서 우리나라가 하는 그 욕은 뭐 누가 그냥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시는 게 끝이죠. 뭐 저주한다고 해서 그걸 크게 의미 부여하시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그 저주는 굉장한 큰 의미, 정말 증오, 혐오하는 사람한테만 하는 게 저주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 욕설을 예수님께 할 정도로 그야말로 시험에 빠진 자였죠.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유혹에 빠졌습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기도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가 듣지 않고 바로 새벽에 자는 모습,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이 시험에 크게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큰 시험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는 무슨 말의 결론을 내느냐?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을 이길 수 없다. 기도를 한 자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단은 이 세상에서의 권세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지나가는 강아지라고 표현합니까? 뭐 고양이라고 표현해요? 아니죠. 마치 우는 사자와 같다. 사자와 싸워서 이기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야말로 강한 권세. 사단은 정말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듭니다. 자녀에게 약하면 자녀를, 물질 약하면 물질을, 관계 약하면 관계를. 그야말로 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험에 빠지게끔 하는 자가 이 사단인데 바로 이러한 사단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던 베드로가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여기 근신하라 깨어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했듯이 그야말로 이 교활하고 집요한 자를 그를 상대한 우리가 한없이 연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신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은 이 사단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에 든다는 것의 의미.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은 아까 뭐 우리가 두루 살펴봤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 자, 이는 무슨 뜻일까를 좀 더 자세하게 본다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소극적인 것과 이 적극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시험을 등급으로 매기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극적인 건 간단하게 말했을 때 우리가 시험이 될 때 뭐부터 시작이 될까요? 원망, 불평, 낙심,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인 시험이 든 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될까? 왜 이렇게 교회가 할까?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실까? 이런 정말 작지만 이런 불평과 불만, 원망, 이런 아주 소극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험이 들다 이렇게 되지만,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죄를 알고도 그대로 죄를 짓는 것. 그게 바로 시험에 빠진 겁니다. 나 이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었어. 예배 안 나가. 나 이 교회에 대해서 시험 들었어. 나 예배 안 드려. 찬양 안 해. 이거는 알고도, 그게 죄라는 걸 알고도 시험에 빠졌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든다라는 것에 아주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한 번에 그냥 나는 충격 먹었어라고 바로 막 그런 적극적으로 죄를 지는 거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사소한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 아시죠? 똑같아요. 시험도 예배를 지각하는 거, 뭐 아주 작지만 이런 내가 거절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시작하다가 결국 끝내는 큰 시험에 드는, 큰 죄를 짓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교묘하게 바로 시험에 들게끔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는 전신갑주를 단단히 챙겨 입고 영적을 치르는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구원에 다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만이 알죠. 천국에 간다는 확신은 본인만이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소홀히 하여서 정말 시험에 빠져든다면 우리가 훗날 그 사람의 생애를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저 사람이 정말 천국 갔을까 하는 그 정도의 기준은 삼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중생으로서 삶의 파단에 이르지 않도록 항상 그 영적인 갑주를 단단히 묶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서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의 효력.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뭐라고 했냐면요, 새가 위로 나르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는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투는 건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거스를 수 없죠.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끔 우리를 노리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성도에게는 시험과 환란이 반드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그 시험에 빠지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바로 우리에게 섭리적 허용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최대한 노력하고 말씀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를 통하고 그 간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과 약속의 신실함이 우리의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이 그야말로 시험들을 다 체험해 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추워도 보셨고 배고파도 보셨고 두려워도 보셨고 모든 걸 다 경험,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치유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를 동정하게 여기셔서 그야말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러한 항상 조심할 것, 바로 아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자만하거나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정말 열심히 하는 성도인데 내가 전사님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라고 호언장담 해봤자 그 장담은 결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언제나 겸손히 예수님 앞에 나가 간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큰 효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재밌는 하나 그 예시가 나오는데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찰스 스펀전이 이 실린 하나의 글인데 두 사람의 이 화형식을 앞둔 그리스도인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나는 신앙이 굳건하다, 하고 호언장담하며 전날부터 나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 막 떠들어대는 한 사람과 남은 한 사람은 자기는 믿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좀 이 일을 이길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본인도 밤새 울면서 예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자, 다음날 화형식 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호언장담한 사람들은 결국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배교하고 살고 이 기도하던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야말로 그 화형식에 끝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 순교하는 모습을 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야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보시면요. 때에 따라 도우시는 약속을 바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도움을 구하시고 또 기도로서 무장하는 자가 시험을 이기셔서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가 이 기도에 힘쓰시는 우리 모든 구역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토론과 적용 보시면 시험을 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험에 든다. 사단의 욕에 빠진다. 뭐 소극적으로 보면 이제 그에 빠져서 원망, 뭐 불평 뭐 이렇게 하는 것. 적극적으로 보면 죄를 알고도 짓는 것. 시험에 든다는 현상의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처음부터 강하게? 아니죠. 처음부터 작은. 그 작은 것이 점점 큰 죄로 번지는, 큰 시험에 빠지는 것으로 가는 그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요나가 한번 불순종했을 때 그 바닷속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아마 누구나 다 한 번씩은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강구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사단은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사단은 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강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러한 강구의 효력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시험을 이길 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아주 실질적인 오늘 내용의 그 좋은 성경이니까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뭐 본인들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고, 우리 좀 이제 약하신 우리 모든 구역장 구역원들과 함께 모이셔서 꼭 공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